신문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바오로 사도가 유다인들의 고발을 받습니다. 유다인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종으로 끌고 가지만 갈리오 총독의 무시로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깁니다. 자,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네, 18장 18절부터 살펴봅니다. 바울은 한동안 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울은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한동안 코린토에서 사목 활동을 한 후에 바울은 코린토 공동체와 작별을 구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를 향해 떠납니다. 이곳은 바울이 그의 선교 사명을 처음 시작한 곳이지요. 안티오키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러니까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는 구별을 해야지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가 바오로의 귀환의 첫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만 늘 함께했던 협력자 실라사 티모테오는 여기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캔크레라는 코린토의 항구에서 배를 타기 전 바오로는 서원을 했었던 탓에 자신의 머리를 깎습니다. 루카는 이 서원이 어떤 서원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지르인 서원, 나지르 서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지르 서원은 이스라엘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축성 봉헌하는 예식의 형태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머리를 깎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세례 때 기름을 우리가 바르잖아요. 1차적인 이유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속적인 것과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에서 하느님께 사람으로 속한다,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속에서 성으로 건너뛰는 표시가 바로 기름바름, 도유의식인데 구약성에서 유래되었죠. 평민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처럼 나지르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교적으로 성별된 자를 의미했죠.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지르인 서약을 한 인물 삼손과 사무엘을 듭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로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나지르, 이 말의 어원은 삼가다, 조신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히브리 말 나자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형적인 규제가 세 가지 있었는데 율법으로 명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고 포도로 만든 것 자체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수 신분으로 평생 동안 규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카리스마를 인정했고 최대한 존중했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에는 일정 기간만 나지르인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한된 기간만 지키겠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은 앞서 얘기한 규칙들을, 서약들을 철저히 살아야 합니다. 지키고. 서약이 끝나면 예물을 바치고 끝났다는 것을 공적으로 또 알려야 했고요. 이러한 단순 나지르인, 이것은 예수님 시대 초기교회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그러한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 중에 많았고요. 나지르인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뽑으면 나지르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초기 예언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나지르인들은 윤리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 봅시다. 삼손의 경우를 보세요. 윤리적으로 그가 올바로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 못하죠. 하느님의 기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에 신성한 사람으로 불리워졌을 뿐입니다. 삼손 술도 마셨고요. 또 여인과 애정 생각을 버림으로써 머리카락이 잘리는 실수도 저질렀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이 다시 선택하자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피하고 머리를 기르는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악한 기운과 구분되어 사는 일에 힘써야 하지요. 세리자 요한도 평생을 나지르인으로 사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물론 포도나무에서 난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부정한 것들을 일절 금하면서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했다는 것.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피와 한 가지로 여겼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자도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서약 조건, 이거를 지키면 여자도 나지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기억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지르인 서원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에 대한 부분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은 나지르인도 있었다. 단순 나지르인을 언급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탈무드에서는 서원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보통 30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순 나지르, 그러니까 일시서원, 나지르 풍습은 구약 말기와 신약 시대까지 지속이 됐는데 마카베오기 상권 3장 49절에서 51절은 성전이 이방인들로 더럽혀져서 서원이 끝났으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바칠 수 없는 나지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던 야고보 사도의 충고에 따라 바오로 사도가 그를 미워하는 유다인들을 무마하기 위해 서원 기간을 마친 나지르 4명의 봉헌병을 댄 기록이 나오고 있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18절, 하느님께 바오로 사도가 서원한 일로 코린토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은 행위를 두고도 나지르 서원의 한 형태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뭐 추가해서 뭐 언급을 하자면, 뭐 세리자 요한에 대해서도 나지르인으로 보는 성서학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과 함께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 언급하는 대목이죠. 이 나자렛 사람의 나자렛이, 그러니까 나조라이오스, 히라보로는 이제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나지르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나자렛 사람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하느님께 열심한 마음으로 특별한 서원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도 남녀 누구나 나지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신앙 수련을 해야 했고요. 광야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는 것을 실제로 광야를 말하기보다 영적으로 공허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으면서 광야에 머문다라는 표현, 오늘날로 하면 피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다인의 나지르 서원 풍습이 예수님 시대 이후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중세 때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뭐 다 해석이에요. 그리고 어느 것이 정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세리자 요한도 예수님도 다 나지르인인가, 서약을 한 것이냐, 바울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다 나름의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의 의견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 이것 저것 다 따지면 만족할 만한 답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루카가 정확히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또 마카베오 상황에서는 그 당시 히라빈들에 의해서 성전이 모독된 상황, 성전을 빼앗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하간 넓게 나지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요, 서원의 조언을 채우면서 나지르인은 성전에서 희생자살을 바치고 그의 머리를 깎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지금 사도행전 22절, 나중에 18장 22절에 카이사리에 도착한 후에 바오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서원에서 서원을 한, 그래서 하면서 한 머리를 깎은 것, 그래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바쳤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23장 24장의 세 번째 성경일 때 야고보의 권유로 나지르인 서원을 한 사람들 끝난 기간에 비용을 대고 자기도 정결 예식을 바쳤다. 이거 말고 지금 2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카이사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제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갔다라고 하는 18장 22절 이 내용이 서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암시 정도로 보는 거죠.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엄수하는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길 없지만 추측만 가능한 것이죠. 3차 때가 아니라 2차 때. 2차 때는 본인의 서약을 얘기한 것이고 서원이 끝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단순 나지르인 일시 서약으로.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교회 인사했다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23장 24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에페소에 선교하면서 그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것을 야고보가 그 문제 삼을 것을 대비해서 그 다른 서약하는 사람들 비용을 대고 정결을 바쳐라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하나 다 추측일 뿐입니다. 여하간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오로가 율법도 로마법도 어기지 않는 유다인들에게 적대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것은 모세법을 어겼다며 바울을 고발하는 이들을 잠자코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에게 특별히 나중에 3차 선교행 끝에 항상 지금 2차 선교행 끝에 일했고 3차 선교행 끝에 야고보의 권유로 또 다른 예식을 치르잖아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서원을 한 4명의 비용을 대는 그러니까 선교행 끝에 이방인들 지역을 갔던 바오로가 돌아오면 항상 이렇게 무언가 유다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 유다인들, 이방인들, 이교도들, 철학자, 심지어 철학자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회심시키는 과정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생활 또 이방인들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어떤 문화, 사고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을 바울이 잘 이용해서 존중했다는 것, 조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 21절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곳에 따로 남겨두고 혼자 회당으로 가서 유다인들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났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는 여정의 첫 장소로 이렇게 에페소의 배를 타고 찾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협력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를 남겨두지요. 아마도 그들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이곳에서 마련하고 또 코린토에서 바오로가 이들 부부와 함께 수행했던 것처럼 에페소에서도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오로의 재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인들을 사귀는 그런 계획 속에서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가 바오로와 헤어져서 이곳에 남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다시 3차 여행 때 돌아와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린토에서처럼 이들 부부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또 직업을 자급자족 선교사였으니까 함께 또 생업을 같이 선망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다시 이 부부는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과정에 홀로 남겨진 바오로를 위해서 지인들, 신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자들이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란 표현이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신자들, 지역 신자들을 미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바오로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부부의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에페소를 떠나기에 앞서 바오로는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다인들과 토론을 벌이지요. 물론 이 역시 이전 다른 곳에서 바오로가 늘 하던 선교 방식이고 그것을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오로의 노력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바오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하는 데서 그의 설교가 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일단 거절하지요. 그러나 차가운 거절이라기보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에페소 재방문과 또 에페소에서의 연장된 직무 수행,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루카가 19장에서 보고하고 있죠. 바오로는 카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18장 22절. 바오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의 카이사리아 항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자, 순례의 최종 도착지로서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특별함 때문에 여행자들, 순례자들은 오늘날에도 그들이 출발했던 도시로부터 어디서 떠났던 그 방향에 관계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갈릴리아에서 이제 당신 죽으러 가실 때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배척당하고 죽음을 당하다 사흘에 부활하신다. 동서남북으로 하자면 갈릴리아가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도시, 성전, 시온의 딸 예루살렘. 물론 제가 마르코복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예리코,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이, 예리코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지중해보다도 낮은 도시예요. 한 2-300m 낮게 있죠, 고도가. 그런데 지중해 수면보다 예루살렘은 6-700m가 높아요.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은 1000m에 해당됩니다. 고도 차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리코에서 동서남북으로 하면 북으로 내려가 남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고도 차이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 부산 광주에서 서울 상경한다라는 게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동서남북으로도 북에 있으니까 상경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루살렘의 경우 그 동서남북 방향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팔레스티나 본토만이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 올 때도, 즉 수많은 해외 디아스포라,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3대 축제,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두 예루살렘 올라간다,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고, 순례 도착지, 최종 도착지 예루살렘에서 순례를 마치고 떠날 때 다시 내려간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따라서 바오로가 예루살렘 교회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하지만 실제 방향은 시리아 지방인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사실 지금 제가 읽은 18장 23절은 그 다음 구절과 연결시켜도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19장 1절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18장의 마지막 단락 18장 24절에서 28절은 바울의 선교 여행보다는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없는 부재 기간 동안 프리스킬라 아킬라 남겨져 있던 부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소개되죠. 아폴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과는 좀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장 23절은 19장 1절과 연결시켜서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이야기로 언급을 해도 됩니다만 일단 지금 뭐 우리 성경 본문과 연결을 해서 뭐 장절이나 이 제목은 처음 성경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후대 독자들을 위해서 인쇄업의 발달과 함께. 그래서 어떤 지금 내용 정리상 23절을 3차 성경이 시작이지만 2차 성경이 끝인 18장 18절과 연결시켜서 이 단락과 연결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본거지인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의 체류에 대한 시간의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래서 얼마 동안 지낸 뒤라고 하고 있죠. 앞서 1년 6개월, 그래서 한동안 더 머물렀다, 코린토에서의 내용과 달리 지금 여기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돌아와서는 정확하게 얼마 그 물리적 기간을 수치를, 시간의 수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동안 지낸디 루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리아 안티오키아를 떠나 새로운 선교 여정 즉 3차 복음 선포 여행을 출발하는 바오로 사도예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넜던 2차 선교여행 대신 이번엔 소아시아 지역 바로 2차 선교여행 때 사실 가려고 했지만 하느님의 주님의 뜻으로 즉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시 속에 그 사람의 청으로 바다를 건너 유럽을 건너갔던 바오로였죠. 그러나 그 대신 이번엔 그때 못 갔던 소아시아 지역 에페소를 향해서 육로로 여행을 시작하는 바오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 1차, 2차 때 세웠던 교회를 또 한 번 다시 방문합니다.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갔다라고 루카는 보도하고 있죠. 물론 그 목적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신자들,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격려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격려의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온전한 교육적 가르침과 윤리적 권고를 주는 것이 바로 힘을 북돋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함께하는 HDO 공동체 기존 이제 전체 모임에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한 별도의 모임을 더 갖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도 모임과 함께 저랑 전체 모임을 할 때는 제가 이제 토요일날 셋째 주 토요일날 미사와 함께 하는데요. 젊은이들 모임을 한 번 더 하면서 로마 HDO 공동체 전세 공동체에서 하듯이 매일 기도 저희는 뭐 이렇게 지금 장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청년 모임 때 기도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으로 이제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선 친교의 형태의 어떤 뭔가를 해보자. 근데 제가 그 친교의 구체적인 형태를 단순히 어떤 뭐 소풍을 가거나 뭐 술을 한잔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임의 무브먼트 운동의 HDO 모임의 친교의 형태는 우선 기도다. 기도와 또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힘으로 그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친교의 형태를 찾아야겠다. 그와 함께 병행해서 또 다른 친교의 또 다른 형태로 뭐 함께 뭐 재밌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재밌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특징. 예, 아, 이 시디오는 이런 거구나. 그것이 바로 기도다. 실제로 1967년, 68년 청년 고등학생들이 첫 HDO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와 함께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른 단체와 구분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격려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 일반 조직사회에서 격려가 딱 칭찬 한마디 또 함께 친교의 모임, 술 한잔 건네는 일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격려라고 하는 것이. 뭐 친교가 코이노니아라는 게 사도행전에 사실 2장 44절 47절 여기 한 번만 쓰여지고 있지만 바울의 사도에게서 더 서간에서 친교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풍성해져요. 하지만 사도행전 안에서 초기교회의 모습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다. 빵을 나눈다. 성사적 친교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다는 것은 교계적 친교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물질적 어려움을 나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물질적 친교죠. 형제를 나눈다. 이 세 가지 차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전례적 차원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계적 친교, 성사적 친교, 또 물질적 친교, 또 전례적 친교라고 하는 네 가지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지금의 바울 사도가 지난 1차, 2차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교계적 친교와 성사적 친교, 빵을 나누는 것, 물질적 친교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의적 가르침 그리고 윤리적 권고가 이런 지역교회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월요일 18장 24절에서 28절 18장의 마지막 단락 아폴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기석 사도위안 신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